오늘 1월 둘째 주일 이브앱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짧은 3절이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1월 한 달은 4주에 걸쳐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요? Why should we pray? 라는 설교 제목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일 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가장 the basic, the fundamentals of prayer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고 얻는 어떤 포뮬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또 새 힘을 얻는 부분들 얼마나 그 시간이 아름다운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기도는 교제이지만 교제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끼리는 교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단순히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는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물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7장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또한 기도 가운데 본인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또는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케 했던 것이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이었고 기도의 습관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함께 나눔으로써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함께 보겠습니다.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일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나와있는 기록이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언가 필요하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급박한 상황이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늘 기도하시는 습관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요. 바로 전에 있는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전날 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해가 저물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병을 고치고 하셨는데 그 늦은 밤까지 사역하신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기도는 꼭 새벽에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이 있었고 본인의 삶의 흐름에 따라서 늘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습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필요할 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기도의 삶을 마치 하나님과의 호흡과 같이 숨쉬듯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예수님의 성경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성경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빠르게 시간 때문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냐?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또는 2만 명을 먹일 때 기도하셨고 먹이시고 난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된 계기도 기도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었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그것이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를 따른 자들에게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사주를 통해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필요하다면 한 주로도 끝낼 수 있었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친절하게 제가 사주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가복음 1장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 아멘. 자, 지금 본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in the early stages of his ministry죠. 그러니까 제자를 뽑은 것도 1장 26절이었습니다. Not few verses ago,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막 놀라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되고 많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막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제자들도 많이 놀라고 흥분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막 치유하고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병을 고쳐준대. 기적을 일으킨대. 라고 하고 몰려오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따라가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올 때 지금이 기회다. 많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냐이다. 예수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부른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 딴 데로 가자.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거기로 가지 말고 새로운 마을에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에 의해서 움직인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죠? 누구든지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막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막 부르면서 나에게 오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무심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No, that's not Jesus. 그거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소리 질렀는데 나중에 다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간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는 데도 있으면 찾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자, 왜 그랬냐?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병고침과 기적과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도 하시지만 그게 그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때 병고침 받은 자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아, 참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시간이 되면 또 병들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친 것은 그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을 고침으로써 저 사람은 누구이지? 하나님의 아들, 나는 병도 자연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셨고 병도 고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기적과 병고침과 은사와 기적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에 따라서 그가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전도라고 표현하니까 아 예수님은 노방전도하러 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SV 띄워주시면요. And he said to them, let us go to the next town, 옆에 마을로 가자,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거기서도 설교하여야 한다. For that is why I came out.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목적에 흐트러지지 않게 해줄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삶의 점검을 받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없이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기도 때문이라기보단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물론 100%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인데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나라고 하지만 인간인 예수님은 정말 죽도록 힘드셨던 적도 있고 배신에 슬퍼하신 적도 있고 죄 앞에 분노하신 적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살아가셨던 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를 시험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방금 이야기는 신학적인 논쟁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신학적인 세계 안에서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었다는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죄를 지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학적인 논쟁은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다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본인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 없이 살아가실 수 없었는데, 예수님도 늘 기도하며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아니, 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주님 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고 주님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오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물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조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being tuned to the will of God and to the heart of God.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조율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간혹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줄다리기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일종의 줄다리기처럼 뭔가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뭐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이렇게 드리면 하는데 이제 내 쪽을 좀 모셔서 내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뭐 모든 건 아니지만 가끔은 작정기도나 금식기도가 단식투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저 이제 30일 금식 들어갑니다. 제가 죽든지 하나님 죽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금식이 그런 기도라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내가 먹는 것과 내 육체의 소욕을 잠깐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무의식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놓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간혹 기도를 제가 조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율을 서로 조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조율해야 됩니다. 내가 좀 희생도 하고 상대방의 희생도 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그쪽에서 좀 섬기고 서로 맞춰가면서 중간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끼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조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율, 튜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도 예전에 기타를 쳐서 아는데 기타를 튜닝할 때 보면 이 튜너를 딱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줄을 딱 치면은 얘가 D면은 뭐라 하죠? up, 더 올라가라고, 그죠?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더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튜너와 기타가 서로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적인 기준은 여기 있고요. 내 음이 거기에 맞춰가도록 튜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맞춰가요. 때로는 we have to stretch ourselves. 때로는 우리를 더 당겨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we have to restrict ourselves. 때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안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기도의 튜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악기를 다루신 분들은 아시죠?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 매번 연주할 때마다 튜닝합니다. 왜냐, 한번 맞춰놔도 이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습도에 따라서 수축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를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 우리는 인간의 소유에 따라 살아가니까.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건 정말 아닌데, 아, 그래, 알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맞춰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육체의 소유에 따라서 또 우리는 자꾸 변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번 튜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튜닝해 가시고 때로는 그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튜닝하며 가는 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는 나는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려놓는 것이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열매라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하다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아 이게 진짜 기도의 고백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였냐면 저한테 이래서 목사님 저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어떤 일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노 하신 거예요. 겉면을 드렸는데 바로 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 그냥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좀 기도해 보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할 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또 뜻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겠다라고 반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그분은 기도의 힘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담처럼 기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응답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고백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다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크시고 우리를 어린 상태에서부터 성숙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기도가 거기에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없다면 안 드러나겠지만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요. 내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 속에서는 더럽다고 생각 안 했는데 빛 가운데 갔을 때 얼마나 내 안에 먼지가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기도가 늘 평안하고 좋고 기쁘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을 돌아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완벽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결국 우리는 그걸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에 따라 조율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또 예수님의 걸어가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기도가 다 위대하지만 그 기도는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도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의 왕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는 것 앞에서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힘들어하셨냐면요. 주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땀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금방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자, 왜 힘들었을까? 뭐 몇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아팠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그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끊어졌다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결국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그렇게 아프고 자녀의 죽음은 훨씬 더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죄의 결과의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울부짖고 토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42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3년을 걸어오셨는데 사실 웬만하면 예수님이 이것 좀 옮겨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Is there any other way?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힘든 그 기도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그 결론이 뭐였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지만 주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인생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서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조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씨름해보지 않고 땀이 피가 되도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 안에 인간적인 요소와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내 소욕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감정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친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올해 한 해 주님 앞에 나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이지만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것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한 주간을 살아가며 교만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으셨는데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씨름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편안하게 씨름 없이 영적인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와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편하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 가운데 내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주일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으셨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르셨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여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갔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난무한데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무릎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정의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의 씨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갔던 교만한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올해 한 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